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다 계획해 두셨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왜 우리 편에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우리가 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실 때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제1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자신 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예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들, 그리고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데 하나님 기쁘신 뜻은 절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는 믿음을 최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칼비니즘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보세요. 기도 모임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자녀들 어디 데려가서 피아노 배우게 하고 뭐 영어 배우게 하는 데는 뭐 픽업 잘해요. 절대로 빼놓지 않고. 근데 어떤 일은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는 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실천을 하게 되어 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의 내용과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문. 지금부터는 성도가 드리는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욕망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까지 미국의 LPGA 투어 아시죠? 골프. 그 투어에서 우승한 한국 사람은 최경주 선수와 양상문 선수라는 분입니다. 제가 평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눈이 좀 동그래가지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하실까 아마 의아하게 바라보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LPGA 투어에서 우승한 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배상문 선수라는 분인데, 이 배상문 선수가 우승하기 전에 그 LPGA 투어에 이제 일단은 그 예선에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11위로 합격을 했는데, 그때 소감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엄마의 기도발 덕분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발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일은 꼭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적어도 인간의 욕심을 기도라고 하는 통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4절에서 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 이교도의 기도문 중에 최상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여,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그러나 악한 것들은 우리가 구할지라도 우리에게 멀리 있도록 명하소서. 아, 정말 최상의 기도문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것은 멀리 있도록 해달라. 정말 이방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칼빈이 우리가 욕심에 쌓여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이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긴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봤는데 도로트 신학자들은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도는 우리 편에서 사용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도가 왜곡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무절제한 욕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도라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무절제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항상 그 수준을 넘어서죠. 의복이나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되고 결국은 욕구는 탐욕으로 확대되는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욕심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방을 털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금은방을 터는 일을 하기 전에 무수하게 금은방을 털었다가 CCTV에 잡히고 도망가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뉴스를 전혀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욕심이 들어오면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확대되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보다 자신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을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우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간구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는가라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는가? 과연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그런 정도의 참 고상한 그런 내용인가? 우리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게 되고 결국 구했다가 제풀에 지쳐서 하나님은 도무지 나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 자체가 다 잘못되었거나 혹은 그 인간의 욕망 자체가 다 배제되고 거부되어야 된다라고는 금욕주의를 성경은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선한 동기로 작용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기도가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편에서의 욕구 충족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다 보면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자연스럽게 253문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지요. 253문의 기초에서 253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이처럼 인간이 욕심, 무절제한 욕심 때문에 지성도 어두워져서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필요로 하도록 만듭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절제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조국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이 경험적으로 배우지요. 금요철야, 겟세마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러면서 보통 기도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안 배우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그냥 가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 물론 이 손을 들지요. 뭐 때로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는 표현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분히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떼쓰고 막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이런 용도로 대개 이해하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가르침 받지 않은 채 그냥 기도 현장에 가서 그냥 기도를 그냥 하는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기도는 열심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열심히 부르짖고 매어 달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강청하는 기도에 쭉 보면 이런 이런 사람도 이렇게 들어주는 하물며 아버지께서라고 말하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니까 아 그렇게 막 뭐 찾고 구하고 뭐 부르짖으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애타게 좀 달라고 하는지 한번 보고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매우 열렬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저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 세 번씩 꼭꼭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했던,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으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질문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지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처럼 눈으로 보지 않고 증거한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증거했다는 점에서 매우 탁월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한 그 시점에 탄생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으니 그는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 천국이 실제로 도래케 한 이런 구속사역은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런 시대에 돌입한 우리에 비해서는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 안에서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구약적 기도 형식에 머물러서 안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고 무절제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뭐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국 교인들, 한국 교인들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죄송하지만 좀 무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만약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옷도 아무 때나 입고 그렇게 안 나가시겠죠? 옷차림새 신경을 쓰시게 될 것이요. 또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그런 자세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또 교육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손을 내밀 때는 어떻게 내밀어야 되고 꽉 쥐어서는 안 되고 살짝 그냥 쥐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어투는 써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도 아마 받게 되실 거예요. 하물며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런저런 말로 그냥 뭐 늘어대면 그냥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혁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 신중하게 기도하죠. 다발청 쏘듯이 그렇게 보통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절절히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는 아주 겸손한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255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규범을 지시하였습니까? 성경은 이에 관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하여 성경 일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번 해보라, 하다가 잘못되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의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범위하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전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광범위하게. 제가 앞서 보통 우리 조국 교인들은 좀 무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공고받지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천사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50명, 40명 이렇게 낮춰나가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자세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로 이해했어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성경이 광범위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윗의 기도나 요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등등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고 또 어떤 기도가 정말 유익한지를 잘 가르쳐주는데, 이런 그 가르침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브라함이나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좋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범이 바로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통 세 단어가 아니죠. 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주기도라고 말하죠. 주기도.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좋은 기도문을 읽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를 암송할 때 그냥 좋은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세로 주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의 기도문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부르거나 주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이고 모델이요, 모든 기도의 가르침에 축약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기도할 때 요 표현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표현을 이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패턴, 그 표현에 우리의 기도의 형태까지 다 묶어두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는 모범적 기능과 함께 가르침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기도가 되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그냥 똑같이 그냥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6문 이에 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257문, 우리는 주기도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후반의 세 부분은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기도에는 어떤 분들은 뭐 일곱 가지로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는 송령, 이 앞과 뒤에 있는 머리말과 그 다음에 송령을 빼고 난 다음에는 보통 여섯 가지로 보고,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세 가지는 사람의 일과 또 사람의 유익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둔감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 받도록 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초로 이제 258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익함이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하며 바라봅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떤 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뭐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그냥 생각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고, 먼저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갖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목적의식은 뭐 없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참 이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58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여기 잘 진술했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죠. 이게 이제 인간의 무지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나는 어디로 갔나? 내 필요와 내 손은 어디로 가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훨씬 더 앞세우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유익함이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 강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는 세 가지 강구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뒤에 나타난 세 가지 강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후반부에 나타난 세 가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왜 이것을 구할 때도 그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 질문이 259문입니다. 자, 259문. 이 견해에 의하면 세 가지 강구는 우리의 유익함과 관련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지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후반의 세 부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강구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본래적인 목적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 신앙 행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놓고 오직 그거 하나만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만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진술하고 난 다음에 다 송룡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면 기도문이 나타나거든요. 그 기도문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성자 예수님께도 유익이었고 또 그것이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가장 우리되게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만 비로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 욕구는 점점 작아지는 반면에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구원을 위한 간구, 죄의 삶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시험과 악으로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자신만 영화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피조물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결국은 우리와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겸손이 가능해요. 누가 나보다 좀 잘한다 그래서 시기심을 간다거나 내가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하든 누가 나보다 더 낫게 잘 가르치든 그 일을 잘 해내든 그 관계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아무 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 이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갖게 되고 누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대접받나 생각하기도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는데 라는 시기심이 발동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긴 하는데 사실은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자기 증명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삶의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고 무절제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내용을 잘 살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명시적으로 드러내신 뜻과 좋은 모범의 예들을 잘 살펴서 주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 영광을 위한 최선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피를 아릴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피를 아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에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에 동참하여 진정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